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번 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연휴를 보냈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세요. 해피 땡스기빙을 외치면서 가족 친지와 함께 이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나눴는데요.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됐던 한 신혼부부에겐 감사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이 멕시코 출신 미국 시민 신랑과 멕시코 여성인 신부가 국경 가까이에 있는 이 희망의 문이라는 이름의 철로 된 장벽에서 매우 특별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 신랑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 결혼식을 미국 내 한 시민단체가 1년 동안 준비해서 이뤄졌고요. 겨우 1시간 결혼식 후 두 사람은 다시 헤어졌지만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이후로 6차례 열린 이 희망의 문에 이날 두 남녀와 가족들 외에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서 짧은 시간 동안 국경에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의 시간을 가졌고요. 화제 장소엔 제복을 입은 국경 경찰, 시민단체 관계자, 취재진들이 모였는데요. 신부가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프네요. 다시 헤어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시간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희망은 현실이 됐고 희망은 장벽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신랑도 사랑엔 국경이 없다면서 이날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현재 신부는 미국 영주권을 딸 준비를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 어떤가요? 이 신혼부부에게 올해는 특별한 감사와 감동의 해가 됐겠죠. 청취자 여러분도 올 한 해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파렐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해피.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카시니. 미국과 유럽의 공동 토성 무인 탐사선 카시니 하위언스는 1997년 10월 15일 발사됐고 2004년 7월 1일 토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카시니는 토성을 공전하는 탐사선으로는 최초였는데요. 그동안 카시니는 토성 궤도를 300여 차례 돌며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액화 메탄 바다, 또 다른 위성인 엔칼라두스의 지하 바다 등을 발견했고요. 특히 엔칼라두스 남극의 수증기 기둥을 통과할 때 얼음층에서 치솟는 수소를 발견해서 과학자들은 이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카시니의 공적이 큰 것인데요. 바로 이 탐사선이 지난 9월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20년간의 탐사 여정을 마감한 채 산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시니가 남긴 사진, 토성 사진이 지난 22일 공개돼서 과학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이미지팀 요원들은 카시니가 지난 9월 14일에서 15일 마지막 이틀간의 최후 임무에서 토성에 바짝 다가가서 넓게 카메라로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갖다 붙여 온전한 토성 사진을 완성했는데요. 이 사진은 토성의 위성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1980년 나사의 보이저호 1호가 찍은 토성 사진을 연상하게 하는 걸로 매체들이 전했는데요. 그동안 과학 교과서 등에는 보이저 1호의 토성 사진이 많이 쓰였습니다. 지난 37년간 보이저 1호의 토성 사진은 인류의 태양계 탐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비슷한 구도의 카시니의 사진은 인류가 우주 탐사에 쏟은 위대한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작품이 될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년간의 임무를 마친 카시니는 지난 4월 22일 토성 고리 안쪽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여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고 9월 15일 오전 4시 55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나사 제트추진연구소 미션 컨트롤팀과의 교신이 끊기면서 우주 공간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어린이 보호 조치.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비난이 커지자 고강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유튜브는 22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 달간 유튜브 콘텐츠가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는 흐름이 퍼지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부적절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공개한 개선책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린이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자 지자체와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고 엄격해진 기준에 따라 지난주 50개 이상의 채널과 수천 개의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6월부터 풍자를 빙자해 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이 담긴 동영상 300만 개에서 광고를 삭제했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것도 금지하고 이번 주부터 부적절한 성적 언급 등을 하는 말들은 전면 차단되며 불법 소지가 있는 말에 대해선 당국에 즉각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족 대상 내용물을 게재하는 유튜브 어린이, 유튜브 키즈 앱에서도 동영상 제작자가 고려해야 할 안내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20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라는 쌍중단 제안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합법적 훈련을 북한의 불법 활동과 맞바꿀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압박 조치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 안보와 통치 관련 행사에서 아프리카 30여 개국 외교장관들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21일자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 북한의 우호국들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평양에선 휘발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발표에 대응해 추가 도발 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세계에 충격을 줄 만한 추가 도발 카드가 적기 때문에 당장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22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20개 나라가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들 나라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북한 노동자와 대사관 등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홍수 복구 작업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고 그웬돌린팡 국제적십자사 아시아지역 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팡 사무소장은 대북 제재로 인해 구호품 확보와 현지 요원들에 대한 입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1977년 북한에 의해 납치당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 테치아 씨는 납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김정은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테치아 씨는 누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 있는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었는데요. 지난 1977년에 북한에 납치당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이 남동생 테치아 씨가요. 최근에 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납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김정은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기자 옆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취재 배경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죠.
예, 우선 그 북한에 납치당한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된 지 올해로 딱 40주년을 맞습니다. 네. 11월 15일 날 납치가 됐는데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1월 초 아시아를 방문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그 당연히 메구미 씨의 가족들이 포함됐었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테치아 씨를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네. 자, 메구미 씨, 그 메구미 사건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메구미 사건은 1977년 11월 15일 니카타현이라고 일본 서부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네. 당시 그 13살 중학교 1학년 소녀가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 활동으로 배드민턴을 치고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네. 행방불명이 됐던 사건입니다. 예, 그 후로 한 20년 가까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가 나중에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네. 자, 당시 1970년대에 일본인 납북 사건이 여럿 있었죠?
예, 여럿 있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구미 씨만이 피해자가 아닌 건데.
네, 매구미 씨만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이 인정한 사건은 15명입니다. 15명의 일본인을 1970년대, 80년대에 납치했다라고
네.
하지만 일본 정부 쪽에서는 더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확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증거가 확실하게 밝혀진 건 15명입니다.
네. 그러다가 북한이 2004년에 일본인 납치를 인정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네, 2004년 당시는 그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수교를 논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가 두 번이나 북한을 방북하기도 했고요. 당시 수교 조건으로 일본이 내건 것은 납치 피해자들을 돌려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수교를 할 수도 있고 무역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맞다. 우리가 납치를 한 게 맞다. 돌려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네, 그중에 그때 그 당시 의미가 있는 점은 어떻게 보면 납치라는 거는 국제 테러의 하나인데
네.
북한이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국제 네. 테러를 인정한 첫 번째 사건이 납치자 문제였습니다.
네. 자, 매구미 씨가 납치된 지 지금 40년이 흘렀는데요. 이
예.
매구미 씨의 남동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만났고 테치아 씨를 또 김영남 씨가 인터뷰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취재 경위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를 만난다는 사실은 한 10월쯤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들하고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많은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납북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접촉한 단체는 구출회라는 단체입니다. 가장 그 강력한 입장을 밝히는 단체고요. 뭐 납북 피해자 모임, 뭐 구출회, 뭐 이런 여러 단체가 있지만 강력한 입장입니다. 구출을 해와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단체인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테치아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우선 테치아 씨보다는 매구미 씨의 부모님이 더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물론 뭐 테치아 씨가 옆에서 도와준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매구미 씨의 부모님들이 지금 거의 장관급 인사다 뭐 이런 식의 말까지 돌 정도로 그 부모님들이 다니는 행사에는 언제나 취재진들이 달라붙고요.
네. 어떻게 말하면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어떤 대명사 정도로 인식이
예, 대명사입니다. 항상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가족이 매구미 가족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일본인 납북자 피해자 문제가 앞서서 2004년에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했던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건 언제였을까요?
예, 이거는 91년, 92년, 1990년대 초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다른 사람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당시에 한 주간지 기자가 어떤 그 일본 정보당국으로부터 하나 뉴스를 접하는데 북한에 일본인이 있다, 아주 어린 여성이다 라는 첩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사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피해자를 알아낼, 지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그 언론사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편집장을 맡고 있던 분이 아, 내가 어렸을 때 니가타현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나이 때와 비슷한 소녀 한 명이 실종됐던 포스터가 기억이 난다. 혹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화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거는 북한에서 탈출한 공작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인이 북한에 있다. 일본어를 북한인들에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네.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기 858기 폭파범인 김현희 씨가
네.
김현희 씨가 증언을 합니다. 자기가 일본인들로부터 일본어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게 매구미 씨다라는 증언을 통해 가지고 매구미 씨의 존재 여부가 90년대에 들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테치아 씨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심경이 어땠다고 하던가요?
네, 우선 테치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 앞서 10월에 있었던 UN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규탄하면서 메고미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납북 피해자 문제가 다시 이게 거론되니까 이쪽에서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태치아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얘기를 좀 하자면요.
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오고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다.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단독으로 만난 건가? 아니면 단체들끼리 만났을 때 개별 시간이 있었던 건가요?
아, 예. 단체로 만났습니다. 그날 여러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했고요.
네.
이거는 다른 취재로 알게 된 거지만 원래 약속은 20분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서 40분가량까지 면담이 길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메구미 씨를 가족들이 기다리면서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
가족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예, 태차 씨에 따르면은 평범했던 가정이 그날 사건 이후로 어두워졌다. 나의 누나는 매우 밝은 존재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4년에 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유고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유고를 돌려받았습니다. 메구미
네.
씨는 숨졌다고 밝히면서 유고를 돌려줬는데요. 당시 유골이 사실이 아닌 메구미 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DNA 감식 결과 다른 사람의 것 두 개를 섞어서 보냈는데 두 개 다 메구미 씨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확인한 그 태치아 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메구미 씨의 유골이 돌아왔다는 것도 믿지 않았지만 유골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서 북한이 정말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태치아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지금 메구미 씨가 살았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살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얘기를 종합해보면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돌려 말해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은 거를 봐도 죽었다고 믿기가 어려운데 죽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믿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그럼 메구미 씨가 메구미 씨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메구미 씨를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없죠. 근데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죽지 않았다라고 믿는 거겠죠. 가족이니까.
네. 김영남 씨가 북한이 왜 메구미를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가족들은 지금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최근 탈북자들을 비롯해서 뭐 김현희 씨, 메구미 씨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김정일, 김정은 정권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테러, 칼기 폭파 테러의 공작원을 양성하는데 납치를 해서 교육했다. 이 부분은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김정일,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네.
그래서 이런 너무 많은 것을 봐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동생 태치아 씨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 없다.
네,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가족들은 물론 가족이 메구미 씨가 살아있다고 믿겠지만 왜냐하면 죽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메구미 씨가 살아있을까요?
저는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메구미 씨에게는 남편하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이 김영남인데요. 그 사람 역시 남한에서 납치된 사람입니다. 한국 전라도에서 납치가 돼서 북한으로 가서 메구미를 만나서 결혼을 한 뒤에 애를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김영남 씨가 2006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본인의 누나인 김영자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구미 씨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93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자살을 했고 화장은 어디서 했고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서 세상에 공개가 된 건데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언론에서 2000년대 중반에 취재를 해본 결과 김영남 씨가 전한 말들이 다 사실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연도가 틀리다거나 그 당시에 그런 병원은 없었다거나 그런 화장터는 없었다거나 이런 그 사실들이 맞지 않는 거가 있기 때문에 뭐 살았다 죽었다 이걸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매구미 씨 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매구미 씨 딸이 몇 살이고 뭘 하고 있나요?
예, 아직 10대고요. 지금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매구민 씨의 딸이 공개된 거는 2015년이 처음인데요.
네.
그 당시 몽골에서 매구민 씨의 부모님과 김은경, 김혜경 이름을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가명이고 어떤 게 본명인지는 모르지만 김은경, 김혜경 씨와 매구민 씨의 부모가 몽골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얘기 당시에 매구미 씨의 생사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인데요. 이번에 그거를 태치아 씨에게도 물어봤지만 자기는 그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뭐 매구미 씨의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감시가 북한인의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취재하는 게 하면서 다른 그 구출단체 관계자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매구미 씨 부모와 자주 연락하시는 분이고요.
네.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몽골에서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북한으로 와서 만나라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만날 수는 절대 없다. 왜냐하면 또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부모가.
네.
그래서 제3국에서 만나야 된다. 일본이 내건 조건은 제3국에서 만나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북한인의 입회도 안 된다. 그들끼리만 만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된 게 몽골에서 만난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김은경 씨가 지금 남편이 있는데 김은경 씨도 그 남편이 그 방 안에 들어와서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 날이니까 우리 다 같이 사진을 하나 찍자. 그래서 카메라를 저 앞에 갖다 놓고서 단체 사진을 4명이서 찍었답니다.
네.
근데 그 후에는 카메라를 치워야 되는데 그 카메라가 계속 이쪽을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매구미의 부모님은 더 이상 매구미 얘기를 하지 않고 북한이 감청을 해도 다 괜찮을 내용만을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매구미 부모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감청 장치다라고 인식을 하셨던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은
카메라가 계속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왜 사진 한 장만 찍은 건데 왜 계속 저기 있지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랬다는 게 매구미 씨 부모를 여러 번 만난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네.
또 들은 얘기는 매구미 씨 부모가 딸에게 네. 매구미 씨의 딸 김은경 씨에게 매구미 씨가 살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딸이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당연히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어머니인 매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응석을 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내 말을 안 믿고 북한에서 안 만나주냐. 우린 북한도 괜찮다는데 왜 꼭 몽골에서 만나자 그랬냐. 이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죠. 매구미 씨의 부모님이 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면서 대충의 배경 설명을 해주니까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딸아이가.
네. 자,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우선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본
네.
정부에서는 지금 모두 다 이 납치 피해자 문제를 거의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베 신조 총리 자체가 워낙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네.
1990년대 당시 뭐 별로 정치적 그 기반이 닫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2000년 당시 북한의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했을 때 관방부장관으로 북한을 두 번 같이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북한을 가서 이 문제를 계속 실무를 담당했던 게 당시 아베 총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나서는 북한 납치부 장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하나 만들었고요.
네.
외교부 장관과 동급으로 납치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탈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만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관심을 좀 끌었었는데 결국 탈북자들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이 납북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납북 피해자 문제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연설에서도 말을 했고 그리고 계속 일본에 가서는 직접 이 피해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외교 일본 외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본 결과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한 국가를 방문해서 어떤 해당 피해자를 만난다. 정치적인 문제의 피해자를 만난다.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
네.
뭐 이거는 다 사실이 확인된 거기도 하지만
네.
예, 이분 만났다는 거는 분명한 메시지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고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김정은에게 메시지가 될 거다라는 태치아 씨의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마이클 프랭스가 부릅니다. 안토니오스 송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으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미국 내 탈북자들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미주 탈북자 동지회는 탈북자 단체로는 드물게 1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립된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걸 주요 활동 목표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연고가 없는 탈북자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이 단체가 결성된 이유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에는 설립 후 처음으로 30여 명의 탈북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한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단체 김창호 대표가 손수 식단을 짰습니다.
옛날 북한에 그 조개를 먹던 생각 나거든요. 대합조개. 옛날에는 바다에 서해바다나 서해바다 이런 데 가면요. 대합조개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잡혀요. 그러면 그때는 그 이 겨울에 특히 많이 잡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기서도 또 아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좀 조개를 좀 그렇게 좀 먹어보자. 뭐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와타 같이 또 오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벽시장 돌았거든요. 뭐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뭐 몇 가지씩 뭐 굴이나
김창호 씨는 형편이 넉넉치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탈북자들을 챙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거쳐 지난 2007년 미국에 입국해서 로스앤젤레스 멕시칸 재래시장에서 안마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조촐하게나마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건 지난해보다 가게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감사했습니다. 김 씨는 12살과 14살인 아들과 딸이 학교 생활에 충실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면서 힘든 이민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애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공부 잘하거든요. 잘해서 이제 뭐 내후년이면 대학 가거든요. 비록 어두운 곳에서 왔지만 애들이 너무 잘 따라가니까 그렇고요.
지난 2010년 미국에 정착해 동부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서 세탁물 관리와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찰스 김 씨는 지난해보다 가게 수익이 두 배 늘었습니다. 하루 10시간 휴일 없이 일하는 찰스 김 씨는 같은 탈북자인 부인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모처럼 편하게 쉬면서 조촐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설명적으로는 또 너무 커서 안 사고 조개 사 먹으면 조개, 동조개. 동조개 여기서 한 박스 사다가지고 불에다 구워놓고 술 한 잔 와이프하고 술 와인 한 잔 땡강하면 먹고 있어요.
김 씨는 최근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옷수선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이를 도울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김 씨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년에도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다면서 우수선을 도와줄 사람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건강한 삶을 주고 행복한 삶을 주고 아무 변화가 없이 생활이 흘러나가면 좋겠고요. 또 북한에 빨리 통일되면 좋겠고 그래 사람 기중한 사람 한 명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1996년 탈북해서 2010년까지 한국에 거주했던 송모 씨는 미국으로 이주해 조지아주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미국에 온 뒤 처음으로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에 이주한 탈북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고향 얘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런데 저도 뭐 또 다르게 뭐 이때까지 혼자서 뭐 이런 명절 보내는 것보다 같이 동양분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그런 게 또 새롭지요. 또 7년 돼가는데 추수감사절 또 동양분들 같이 보내긴 처음이에요. 좀 그런 면에서도 감사하죠.
송 씨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처음 쉬게 됐다면서 2017년이 특별히 감사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성실히 일한 덕분에 승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파트에 옮겨와가지고 파트 분야에서 총괄적으로 이래 지위가 좀 모든 걸 맡겨준 데 대해서 회사적으로 옮겨와서 두 단계 뛰었으면 많이 된 거죠.
버지니아주에서 6년 동안 거주해온 30대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올 한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업을 마쳤지만 취직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탈북 후 한국에서 살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김 씨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맡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과 한국을 거쳐 입국해서 노동 허가만 받은 사람, 학생 비자로 공부해 졸업 후 주어지는 1년 동안 일자리를 찾는 사람 등 신분이 다양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정착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다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마음 깊이 묻어둔 고향이 그립기 마련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탈북자 동지회 김창호 씨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에서 종종 뵙니다.
북한에 우리 형한테 돈을 보내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집에 있을 때 아빠한테 내가 해준 것이 너무 없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돈을 보내준 거 가지고 물론 부모가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그 묘를 정말 최고로 잘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최고로. 비석도 최고로 이쁘게 만들고 그 환경을 최고로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그거밖에 없거든요.
김 씨는 고향이 그리워서 종종 컴퓨터를 켜고 위성사진으로 지구촌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구글 어스에서 고향을 찾습니다.
아, 혹시나 보일까 해서 우리 집하고 그 뒤에 산에 그 모시는데 근데 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그 집은 보이는데 그 산소는 여러 가지 다 작게 다 보여요. 보기는 하는데 아버지 산소가 어딘지를 딱 집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어찌다가 꿈에서 한번 돌아오면 좀 이쁘게 웃는 얼굴로 저희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아, 좀 시무룩한 이런 얼굴이 아니고 좀 밝은 그 모습. 그래서 제가 꿈에서라도 저는 만나고 싶고요.
찰스 김 씨도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탈북 여성과 미국에서 새 삶을 꾸렸지만 이맘때면 가족들이 보내준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망향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가족들의 마음고생을 보상해 줄 것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해온 김 씨는 명절을 맞아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전합니다.
아, 고향에 계시는 우리 부모 형제 친구들 아 얼마나 좀 춥고 힘들 때 지금 일개인의 독재로 인해서 사회가 막 불평등하게 사는 거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이제 밝은 세상에 올 터이니 그때 만나서 마음껏 해포를 나누고 행복하게 살라를 기대하며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박영서였습니다.
네, 박영서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 때 중요한 입법 조치 중 하나는 미국의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서부 사람들이야 춤을 출 일이지만 우리 남부는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당장은 혜택이 없더라도 수입 관세가 존재하면 언젠가는 우리 북동부도 혜택을 받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법안에 서명을 하는 게 옳은지 서명을 하지 않는 게 옳은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은 오랜 고민 끝에 결국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9부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 시대
1828년 미국은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로 들썩였습니다. 공화당의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과 민주당의 앤드류 잭슨이 각각 대통령 후보로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이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추한 선거 중 하나로 상호 비방과 온갖 폭로가 난무했던 선거였습니다.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과 앤드류 잭슨이 이끄는 민주당은 극심한 갈등을 보였습니다. 양측은 각자 자신의 당을 지지하는 언론을 통해서 상대방 당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데일리 내셔널 저널 읽어보셨어요? 이 신문은 행정부를 지지하는 게 분명한데 한동안은 국가의 단결을 강조하고 개인 정치를 탈피하자고 호소하더니 이제는 아예 예전 선거운동에서 앤드류 잭슨을 비난했던 전단지를 신문에 떡하니 실었더라고요. 왜 그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일 있잖아요. 앤드류 잭슨이 마치 개를 쫓아버리듯 한 남자를 쫓아내고 그 남자의 부인을 차지했다는 비난을 실은 전단지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지난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 후보의 발목을 딱 잡았던 그 유명한 유언비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또다시 신문에서 거론되고 있단 건가요? 하긴 그게 다 앤드류 잭슨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합중국 텔레그라프지에 현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실었기 때문이었죠. 민주당이 공화당의 정치적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공격을 막으려고 독자들의 관심을 돌려놓은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내내 앤드류 잭슨을 따라다니면서 궁지로 몰았던 레이첼 부인 얘기를 또 꺼내는 건 너무 비겁한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다음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지난 1824년 선거에서 팽팽히 맞섰던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하고 앤드류 잭슨이 이번 선거에서 또 한 번 맞붙을 게 뻔하니 양쪽 다 미리부터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의도겠지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호 비방이 난무할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존 퀸시 아담스 지지자들은 앤드류 잭슨 후보의 결혼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인 레이첼과의 결혼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행위라며 공격했습니다.
앤드류 잭슨의 결혼에 대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젊은 시절 앤드류 잭슨은 테네시주 내시빌 지역에 사는 레이첼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레이첼은 루이스 로바즈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인 로바즈는 아내인 레이첼이 앤드류 잭슨과 너무 가까워 보인다며 부인과 자주 언쟁을 벌였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결국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잭슨이 떠난 뒤 레이첼은 집을 나가버렸고 법원 기록에는 레이첼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남자와 함께 나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레이첼, 그 가엾은 것이 남편 로바즈와의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우리 가족들이 발벗고 나서서 앤드류 잭슨에게 제발 레이첼을 데리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가족으로서 레이첼의 불행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레이첼은 이혼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 루이스 로바즈는 레이첼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바즈는 레이첼을 협박했고 켄터키로 돌아가지 않으면 강제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레이첼은 다시 한번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상인들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정은 딱합니다만 우리 장사꾼들이 다니는 길이 보통 험한 길이어야 말이죠. 미시시피 통치령의 나체스로 가려면 오하이오의 컴버랜드와 미시시피 통치령을 따라가야 하는데 정말 갈 수 있겠습니까?
젊고 혈기왕성했던 앤디류 잭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레이첼의 불행이 마치 자기 때문인 것처럼 여겨졌고요. 죄책감이 들수록 더 레이첼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앤드루 잭슨, 이건 레이첼과 남편의 문제지 잭슨 탓이 아니에요. 잭슨, 당신과 우리 레이첼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 가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이첼은 지금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상인들과 함께 잭슨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가서 레이첼과 함께 여길 떠나세요.
이런 가운데 남편 루이스 로바즈는 레이첼과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로바즈는 이혼이 끝까지 진행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로바즈는 이혼이 서류상으로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앤드류 잭슨은 레이첼의 결혼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믿었고요. 몇 달 뒤 다시 내쉬빌로 돌아와서 레이첼에게 결혼을 신청했습니다. 레이첼의 가족은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허락하고 말고요. 레이첼이 로바즈에게서 자유로워졌는데 망설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 레이첼, 가엾은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